지난 5개월 동안 리딩 지저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전도서까지 모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브레이크를 가지게 될 텐데 6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가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만 조금 생소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으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은 성령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성령을 잘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 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영에 이끌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 큰 선교단체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이튿날 저녁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분은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넘어지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길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고 많이 혼란한 그 가운데 세 번째 사흘째 강사해야 될 분이 부탁을 해요. 교수님께서 좀 나와서 성령과 말씀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성령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는 이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먼저 중요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속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두고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두고 다락방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어야 되리라고 몇 차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왜 성령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대상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면 이미 성령이 그들 위에 오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비록 제자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왜 성령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두고 부르기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장래 일을 말해주리라.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는데 왜 그들에게 성령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령이 오신다란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중생의 성령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욱더 거센 압박이, 핍박이 그들 위해 임할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사명을 향해 살아가야 될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도행전의 제자, 사복음서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성령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 고민하다가 햇살 비유를 한번 들고 싶어요. 태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 햇살을 모으면 아주 강력한 뜨겁게 열이 와서 나무도 태우고 종이도 태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그냥 태양이 아니라 돋보기의 태양을 모아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게 만드는 그 성령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행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강력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여서 너희들을 주인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도록,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생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성령의 통치받는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군대 제대를 하고 폭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때 몇 년 동안의 학생 신분으로 통역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통역하던 중에 한 번은 미얀마란 나라를 한 사장을 모시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가까이 통역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미얀마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막혀왔어요. 1991년도였습니다. 아웅산 수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 집을 저도 돌아보는데 경찰이 군인 여기저기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대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일하려고 해도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노승부터 시작해서 동자승까지 스님들이 줄을 이어 다니는 나라, 교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상, 제가 그런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호텔을 나서면 줄지어 있는 그 거지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제 삶을 드리고자 기도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에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지. 겉으로 제가 선교사의 삶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예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못하겠다 말도 못하고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시자 1년, 2년, 3년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정말 네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면 이 젊음을 바칠 생각을 해야지. 제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참 지나간 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거지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지난 5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선교사 같은 인생, 마치 목사 같은 인생,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방학이 되면 오지와 낙도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불태웠던 것이 제 젊은 날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순종할 텐데 왜 선교사적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이 저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 저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복음을 사랑했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내었지만 성령이 저의 주인이 되는 인생, 제가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기억납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복음도 전했죠. 기도도 하죠. 열심을 내서 주를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구원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저에게 열심은 있었고 헌신은 고상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주인이 바뀌지 못한, 성령이 저를 주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딱 한 가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배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주십시오. 평생에 딱 한 가지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 기도도 하고 인도도 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심중 깊숙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 맞으신가? 예수님이 맞으신가?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기도하고 때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똑같이 주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을 압도적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꾸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삶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 정말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인생을 태우는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 확대경으로 돋보기로 태양을 모아서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앞으로 6주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6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성령이 이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강력한 성령, 성령의 임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두고 The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죠? 그가 너희를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대상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쪽으로, 진리를 더 알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과 진리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 잘 몰랐어요. 십자가를 모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십자가 흘린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이 정말 무엇인지 말은 이해했지만 그 의미를 정말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떠세요? 십자가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쁨 속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그 진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눈이 밝혀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Your word is truth.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리니, 성령께서 누구를 밝히 드러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주님을 알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 말씀들이 다 떠오르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권한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의 주님의 제자들, 사탄과 싸워서 영적 승리를 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다양한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일,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늘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희열 속에 살아가는 것.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성령들 말씀 읽다가, 우리 위딩 지수스 하다가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그 구약의 레위기를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것, 잠언서 말씀을 읽다가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걸 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구나, 뭔가 깨달아질 때 오는 그 희열 감격,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성경 읽을 때마다 희열에 차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감격,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도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성령께서 사람을 눈을 밝혀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참 놀라운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제가 목회하러 오기 전에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두 해 동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북한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서 삶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북한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도, 많은 교수들, 미국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참석을 하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김현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우리 예전에 김일성 수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 김정일의 가정교사였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김정일을 잘 알았고 그에게 가르쳤던 분이셨습니다. 평양 사범대학교의 러시아 문학 교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10년 정도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신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책을 쓰시고는 꼭 저에게 저 같은 글씨를 늘 써주셨어요. 평양 성문이 열리는 날 함께 입성합시다. 나중에는 수록이 오셔서 머리는 아직까지 움직이지만 손이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 글씨를 희미하게 이렇게 써서 책을 주시기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컨퍼런스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분이 황장엽 선생과 함께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정립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북한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어른이 소나비 같은 눈물을 확 쏟으면서 고맙다고,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고맙다고. 그리고 이분이 한국으로 북한에 계시다가 뛰어난 교수가 되어서 러시아에 3년 동안 파견을 나가셨다가 러시아에서 결국에는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이셨던 사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에 다니셨던 교회, 그 신앙을 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오셔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 유물론에 살아왔고 유물론을 가르친 교수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가르쳐왔는데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는 영혼이 없는 인간인데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말씀은 다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참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째 다시 컨퍼런스에 교수님이 오셨어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오셨어. 교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교수로 오셨다가 그리고는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맥클리 마이벌 절시를 다니실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오병이어가 믿어지고 모든 말씀이 믿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희열 속에 쌓여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라고. 제가 우리 교회로 목회를 하고 오게 되었고 교수님이 우리 교회로 옮기셔서 다니시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북녘 동포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을 전가할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북한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북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란 말을 저분들은 잘 모릅니다. 온정, 따뜻할 온자의 정, 그래서 하나님의 온정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 문이 열리면 목사님 함께 평양 우리 입성합시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을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이라고, 예수 전편은 구약이겠죠.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니까 얼마나 깊이 다가옵니까? 사실 신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평양성경연구소란 이름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성령, 오늘 예수님이 이 성령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읽지만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진리로 인도하리니, 진리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우리 성도를 리딩 지으셔서 하면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문자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은 것, 그 입문자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God loved the world, 누구나 읽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문자를 넘어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열이 넘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압도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처럼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능력 있는 제자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만들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He will, the Holy Spirit will glorify me.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텐데 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란. 그래서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을 깊이 모시려고 하는 것,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인생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인생을 다 꿈꾸기 마련해요. 뭔가 이루게 되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리라, 의미가 있으리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쁨이 되는 다른 삶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 전혀 모르는 거 아니죠? 구원 모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주님도 따라가고 그들의 행복, 그들의 성취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어느 정도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규범이 되는,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제1 문답이 이런 무엇이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to enjoy him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아,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행복해할 때 우리 부모님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참 행복해할 때 그것도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정말 겉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영혼도 기쁨.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Enjoy him forever,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서 정말 기쁨을 얻는 것, 이게 그냥 결단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할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의 제자들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의 제자들 기억납니까? 장애인을 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장애인이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면서 누구를 쳐다봅니까? 그 장애인을 쳐다보다가 베드로를 쳐다봐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나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했던 사람들, 복음이 선포되자 지중해 연안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나오는 후렴 같은 말씀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월드컵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우리 성도님들 월드컵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잘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갈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특별한 경기 하나가 정말 제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독일과 키라소,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이름도 생소한 나라 아닙니까? 7-1로 키라소가 졌어요. 그 지고 난 다음에 키라소 선수들 다섯 명이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 앞에 지고 난 땅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었어요. 독일 선수 두 명이 뛰어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때 독일 선수가 했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Ja, wir sind halt im Spiel Gegner gegeneinander und dann nach dem Spiel sind wir alle Christen und wir sind so Brüdern und ja, dann haben wir einfach ein kleines Gebet zusammen gemacht, weil wir sind immer noch sehr dankbar. Auch die vom Ergebnis her ist natürlich schön für uns, aber auch im Ganzen glauben wir alle, dass Jesus verherrlicht wird durch das Spiel. Und deswegen sind wir zusammengekommen und haben einfach zusammen gebetet.
저 선수 이름이 은매차인데, 아, 제가 저 선수 이름을 기억을 하려고, 외우려고 은마차로 기억을 했다가 저 키라 선수들이 우통을, 위옷을, 겉옷을 벗으면 The Lord will return,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이름을 적고 뛰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도 이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데 이 선수가 오늘따라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다루어 보았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필요한가? 제자들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돋보기에 햇살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게 되고, 그 성령의 날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기쁨, 행복의 근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주님이 미소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참 행복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흘 동안 우리 노바 유트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죠. 제가 와 첫날 인사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시대 이런 젊은이들 주님 앞에 뛰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에 BTS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 보니까 와 저 친구들, 저도 저때 정말 주님을 저렇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지 몰라요. 앞에 나와서 저 스크림을 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We do not need anyone else. 우리는 그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We do not need anything else.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You are my one thing. 예수만 원합니다. You are my one thing. 주님 당신만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일어났을 때 저 젊은이들, You are my one thing. 당신이 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부디 저 고백이 평생의 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VBS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저 아이들 가슴 속에 이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속에 You are my one thing.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